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0대니까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서 당신이 저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말을 겁니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유대나라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혼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혼혈이라고 상대를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먼저 네가 물 달라 했을 텐데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좀 샘통이 났는지 대답하는 말이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은 물 뜨는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 주느냐고 대화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생각 어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우물은 먹으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뭐 정확한 뉘앙스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아니 당신 주제에 나에게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조금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주 충격요법을 씁니다. 네 남편 불러와. 갑자기 남편 불러오네. 아니 이 외간 사람이 그것도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사정을 알고 어떻게 자기 사생활까지 다 알고 있는가. 너무 놀랬겠죠. 깜짝 놀랬겠죠. 그러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남편 없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잖아.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보아하니 선생님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묻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행동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 사람 지금 우물가에 서 있어. 그 사람이 내 사생활까지 다 알고 있어. 동네 가서 소리 지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이 젊은 여인이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점쟁이처럼 자기 사생활 알아맞혔다고 해서 놀랬을까요?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망한 인생을 산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 놓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네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는 망했다 이제. 이번 인생은 나는 망한 인생이야.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그렇잖아요. 결혼 다섯 번이나 하고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나버리고 저런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나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어 내 인생.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영이라고 하는 말씀. 영.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야.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영의 생애가 있는 거야. 우리는 영으로 다시 사는 거야. 이거는 1차전이면 영은 영의 삶은 2차전이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는 거야. 그 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떠인 겁니다. 아, 난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 또 한 번 있구나. 영의 생명이 있는 거구나. 기가 번쩍 떠인 겁니다. 동네를 뛰어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던 남편이 생긴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활은 변화된 것이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이해가 다 바뀌어졌어요. 보는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숨길 것도 없잖아요. 동네방네 그런 여자라고 소문 다 났는데 뭘 감추고 숨기고 뭐 자기가 잘난 체 해봐야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같은 뜻인가 하면 진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왜? 이 세상은 온통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가면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400년 전에 살던 스웨덴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그분이 천국을 수없이 왔다 갔다 57세부터 천국을 가기 시작해서 83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수없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에 대한 지도를 다 그려놨어요. 천국에 대한 책을 200권을 쓰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국 가면은 갑자기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몸이 벗어버리고 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들이 뇌에 저장되는 줄 압니까? 생각이라는 육체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세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엉큼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버린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 있을 때는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옷, 내 외모나 이런 것으로 나를 감출 수가 있잖아요. 남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없어지고 나니까 속일 수가 없어. 표정으로 남을 속일 수 없어.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웃어봐야 속이 다 드러나버려요. 육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정말 저도 그 생각을 처음 못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 말이 진리인지 몰라요.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갑자기 이 여자가 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예수 믿으셨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우리처럼 찬송, 묵도, 찬송, 기도, 성경, 설교 이런 예배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 예배란 말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또 죄가 있을 때마다 양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배라고 그러냐. 이 예배란 말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라는 뜻은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렸지만은 수시로 날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거기 와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라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여자가 예수님하고 만난 장소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거기도 성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 돌아올 때에 주전 500년경에 수르바벨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성전 짓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 돼. 그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안 돼. 불결해서 안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 남쪽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좋아. 우리도 그러면 성전 짓지. 그래서 북쪽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전 120년경에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 성경에는 없는데 하스몬 왕조의 왕이 북쪽을 침공해서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이 여자가 만났을 때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없어. 그런데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거기 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랬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 자기 인생은 맨날 그 모양이야. 맨날 결혼해도 실패하고 결혼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효과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진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여자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언젠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 인생을 좀 고쳐봐야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오늘 답을 얻었잖아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잖아요. 갈 필요 없네, 이제는.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뛰어간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기에게 장엄한 찬송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해서 우물에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면 빨리 물을 길러서 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게 뭡니까? 만약 이 여인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왔으면 시장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갔을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왔으면 빨래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뛰어갔을 겁니다. 세상의 필요,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어려움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보입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천국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동네를 뛰어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소리 지릅니다. 갑자기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니까 저 여자가 미쳤나 사람들이 놀랬겠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에게 얼굴도 못 들고 낯도 못 들고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여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동네 사람들아 다 나와버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느냐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그래. 작은 숫자가 아니죠.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동네마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끄러운 사생활을 다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운 사생활을 알고 있더라. 그게 자랑할 짓입니까? 이제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부끄러운 거 별로 상관없어. 남들이 나 칭찬하든 뭐 욕하든 상관 안 해. 이 세상이 뭐 뒤집어져도 상관 안 해. 사업이 실패해도 상관 안 해. 내 몸에 병이 들어도 상관 안 해. 현실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하도 여자가 난리를 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 다음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발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계획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 밤을 더 주무셨어.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온 사마리아 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도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동네 사람 중에서 저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자랐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친구 중에 아무도 없고 친척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시골 동네에서 제가 살다가 혼자서 청소년 시기에 17살이 되었을 때에 책을 이것저것 뭐 보다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철학서적을 잘 이해도 못하면서 막 읽다가 거기에 그 쇼펜하우어가 인용한 성경 구절 한 구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내 머릿속에 오, 사람이 영이 있는 거구나. 나는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 말씀에 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쇼펜하우어가 인용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영혼이라는 말이 딱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야, 사람이 영혼이 있는 거구나. 와, 영혼이 있네. 그래서 제발로 걸어서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저는 한 번도 영혼이 있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바로 그 하늘나라, 그 영의 세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이고 오직 저 하늘나라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현실을 초월하고 내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초월하고 여러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